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강의 청해보도록 하죠.
네, 2장 19절에서 20절. 또 나는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아래로 땅에서는 표징들을 일으키리니 곧 피와 불과 짙은 연기다. 그 크고 찬란한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해는 어둠으로 다른 피로 바뀌리라. 예언자 요엘은 이렇게 우주적 대변화를 마지막 날, 즉 야훼의 날이죠. 하느님의 날, 마지막 날에 성령이 부어짐에 동반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루카, 즉 베드로, 사도행전의 인용문은 다시 요엘의 예언의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루카가 위로, 표징들, 아래로 라고 하는 표현을 보태고 있죠. 여기서 이제 그 이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테라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표징은 세메이온.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가 그냥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영어로 하면 미라클이죠. 이거를 성경에서는 이제 이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것, 예, 히라보로 디나미스죠. 공간복음에서 특히 예수님의 그 기적을 이제 디나미스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우리가 보통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라보에서 찾자면,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이적이라고 표현하는 테라스, 기이한 일, 신비한 일, 영어로 하면 미라클에 해당되는 게 사실은 테라스입니다. 근데 우리는 번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드러나는 신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디나미스, 이거를 기적으로 번역을 해서 좀 차이가 있는데, 굳이 구분하자면, 네, 저는 이적이라고, 우리가 보통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신기한 일, 이거를 이제 테라스, 근데 우리 성경은 이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좀 구분을 먼저 해봅니다. 양 루카는 이 단어들을 덧붙임으로써 요엘 예언의 내용을 변형시키지 않으면서도 우주 자체도 다가올 주님의 날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 요엘의 예언에서 이 절과 다음 절은, 특히 19절과 20절은 그 묵시적 경고를 위해 마련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요엘서 3장 3절,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보여주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여기에 위, 아래를 더해서 하늘과 그 하늘 아래 이곳 땅에서 일어나는 우주적 대변화와 징조를 강조하고 있죠. 땅에서의 이적들과 표징들은 그래서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종살에서 벗어나 자유를 갖도록 하셨던 그 기적을 연상케 합니다. 탈출기 7장 1절에서 3절이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너를 파라오에게 하느님처럼 되게 하였다. 그리고 너의 형 아론은 너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모두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그것을 파라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게 하여라. 그러나 나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기적을 많이 일으키겠다. 신명기 4장 34절, 주 너희 하느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가 보는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적, 전쟁과 강한 손과 뻗은 팔과 큰 공포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 가운데서 데려오려고 애쓴 신이 있느냐. 바로 탈출기와 신명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일으키신 이스라엘 백성을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로서 표징과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바로 이것을 연상케 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당신 공적 직무 중 행하셨던 기적들도 연상케 하죠. 이럴 때는 이제 이것이 디나미스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인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확인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그것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디나메이, 카이, 테라이, 테라시, 카이, 세메이오, 세메이오이스, 그러니까 테라스라고 하는 이적, 디나미스라고 하는 기적, 세메이온이라는 이 표현들이 다 쓰이고 있죠. 2장 22절에. 자, 위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적들은 마지막 날에 대한 성서적 예언들 중 전형적인 것들로 그 마지막 날은 악을 물리치고자 역사 안에 개입하시고 또 당신의 백성의 기복을 다시 세우실 바로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에서 10절 보라 주님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그날이 진노와 격분과 함께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 죄인들을 땅에서 절멸시키러 온다. 하늘의 별들과 별자리들은 제빛을 내지 못하고 해는 떠올라도 어둡고 달도 제빛을 비추지 못하리라. 에지켈서 32장 7절에서도 이런 뜻을 볼 수 있죠. 내가 너의 빛을 끄는 날 나는 하늘을 가리고 그 별들을 어둡게 하리라. 해는 구름에 가리고 달은 제빛을 내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예언서 외에도 구약의 신약의 묵시록에서도 보면 묵시록 6장 12절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나는 보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는 털로 짠 자루처럼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형적인 어떤 성서적 예언들 중에 전형적인 것들이에요. 마지막 날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즉 이런 현상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악을 물리치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 안에 역사 안에 개입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백성 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다시 세우신다는 것인데 모으시고 이렇게 심판날 전의 모습에 대해서 요엘은 피와 불과 짙은 연기 같은 파괴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가 어둠으로 다른 피로 바뀌는 것으로 위로 하늘에서 일어나는 우주적 대변역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피 피는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사람이 흘리는 빨간 피를 검붉은 피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달이 붉은색으로 보이게 되리라는 뜻이 아닐까요? 루카는 우주의 대혼란, 대변역을 표현하려고 하는 이 요엘서의 단어들을 채택하면서 이것을 첫 그리스도교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에서 소리가 들리고 불이 보이는 여러 현상을 묘사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들을 마지막 날에 있을 초자연적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 항상이라기보다 지금 이거 자체도 마지막 날과 이렇게 굳이 연결할 필요가 있는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즉 요엘서가 그러한 의미를 함축할 수도 있지만 루카가 지금 여기서 마지막 날까지 어떤 일어나는 것으로 해서 해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성령 강림이 지금 막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언어로 얘기하고 그래서 뭐 같은 신령 기도도 뒤에 가서는 신비한 언어의 표현이지만 지금 여기서는 여러 언어로 구원의 대상이 확장되었다. 범위가 넓어지고 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것처럼 여러 언어,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언어들 그래서 백성들을 다시 모으는 바벨탑에 의해서 흩어졌던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여기서도 이 초자연적 현상도 굳이 마지막 날까지 확대해석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성령 강림의 순간의 어떤 표징으로 보자라고 하는 거죠. 여하간 이러한 상세한 언급은 예수님의 세상 종말에 대한 담화설교에서 루카가 서술했던 것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루카복음 21장 25절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실 이 루카복음 21장 25절 에서 28절까지 물론 제가 2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 2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사람의 오시는 날,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르코복음에도 똑같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 살펴보면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지막 날에 앞서 주님이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에 앞서의 어떤 마지막 시기. 그래서 이 루카복음 21장 7절에서 28절, 뭐 25절에서 28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세상 종말을 루카의 보도에 보면 이게 몇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카의 제나 루카의 어떤 세상 마지막 날, 세상 끝날 때 마지막 때의 보도는 일단 7절에서 19절은 재난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내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7장, 아, 21장, 루카복음 21장 7절에서 19절, 재난의 시작. 루카의 마지막 날에 대한 예수님의 설계, 루카 버전인데요. 첫 부분이 바로 이렇게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4절은 21장,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곳이 황폐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그때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거기서 빠져나가라. 시골에 있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때가 바로 성경이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 이 땅의 큰 재난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앞서 제가 읽었던 루카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루카의 어떤 세상 마지막 날의 루카식의 보도 이거를 네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사도행전에서 보도하고 있는 제자들의 증언과 박해의 시기가 있어요. 그 다음,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 바오로 사도의 로마 선교 후임, 기원 후 70년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 바오로 사도가 수임 여행 끝에 로마에 가서 2년간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바오로가 그 재판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또 순교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거는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 28장은 수임여행 그때 로마에 도착한 바오로가 담대히 가택연금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 자, 이것이 두 번, 근데 그 시기 이후에,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성경에는 전해지진 않지만 초기교회 교부들, 뭐 로마의 클레멘스라든지 또 로마 순교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초기교부 문헌을 통해서 보면 바오로 사도가 그 이후에 뭐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64년에서 68년 사이에 체포되어서 66년에서 68년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순교하셨다. 이런 내용들. 그 이후에 그리스도교의 박해,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혼란을 거듭 겪고 있는 로마. 그 과정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다인들의 그 로마 제국에 대한 항거, 1차 항쟁, 2차 항쟁.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기원후 70년에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것,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었다라는 것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그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단계가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절부터 예루살렘 성전 파괴까지의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루카복음 21장 24절에서 얘기하는 이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그들의 집합일 것이다. 아니 신부님, 사도행전을 순서대로 하면 루카복음부터 해야지 왜 사도행전부터 얘기합니까? 책의 순서는 그런데 지금 이 시기를 구분할 때는 역사 안에서 다시 보는 거잖아요. 지금 루카복음의 21장은 예수님이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순간은 그 살아계실 때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를 지금 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단계는 21장 2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짓밟힐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언이 성취되는 시기가 역사적으로 훗날 보니까 세 번째 단계에 해당되더라.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어떤 시대냐? 우주적 대변화, 지금 요일서나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설에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물론 그거 앞서 제가 성령 강림의 순간으로만 좀 국한시켜보자라고도 했어요. 요일서가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뭐 성령 강림의 현상으로서 볼 수도 있다, 보는 게 더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루카 전체 안에서 보자면, 복음과 사도행전 모두 안에서 본다면 우주적 대변화, 징표가 동반되는 심판의 날에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오는 것. 그러니까 이거 역시 또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오는 날인 루카복음 21장 27절에서 28절.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은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아직 네 번째 시대가 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 번째 시대에는 지나간 거죠. 사도행전에 서술된 시기는 다른 민족들에 의해 예루살렘이 차고 짓밟혀 성전이 파괴되는 다른 민족들의 시대에 앞서 예수님의 첫 번째 추종자들, 즉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동안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장에서 2장 그 사건들을 살펴본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루카복음과 사도행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쓰였다고 생각하지요. 따라서 사도행전의 독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 후, 그러나 세상 마지막 날에 수반되는 우주적 징표 전인 다른 민족들의 시대에 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복음서 속의 제자들은 그 시기가 첫 번째에 해당되는 거죠. 제자들에 대한 증언과 박해의 시기에 해당되는 거고, 독자들은, 이 사도행전의 독자들은, 루카가 쓴 사도행전의 독자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시대에 살고 있는 거고, 오늘의 우리는 네 번째 전 시기에 살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구분을, 이게 방송 중에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천천히 말씀을 드려요. 네 가지 단계, 사도행전에서 보도하고 있는 제자들에 의한 증언과 박해의 시기,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 바울의 로마 선교 후부터 기원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시기까지, 세 번째, 루카복음 21장 24절에 예수님이 예언한 예루살렘이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찰 때까지 짓밟힌다라고 했던 시대, 다음,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의 시대죠. 네 번째가 바로 우주적 대변화, 징표가 동반되는 심판의 날에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오시는 것, 이 시대. 그래서 사도행전에 서술된 시기는 다른 민족들에 의해 예루살렘이 차고 짓밟혀 성전이 파괴되는 다른 민족들의 시대에 앞서 성령 강림의 약속을 듣고 기다리고 받았던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동안을 말하는 거고, 또 독자들은, 사도행전의 독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 후, 하지만 세상 마지막 날에 수반되는 우주적 증표 전 다른 민족들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까지 우주적 증폐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민족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이지만 조금 더 강조하자면 우주적 증폐 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겠죠.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 따르면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마지막 날인 주님의 날까지 이 전체 시기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에 대한 성취가 연장된 시기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의 사도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는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한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는 것도 어제 죽어가니까 간절히 바랬던 내일이잖아요. 하루만 더라고 했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울면서 태어나요. 그래서 이제 살아갈 날이 많은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살다 보면 세월이 빨리 가죠. 빨리 가면서 아 올해도 벌써 지금 7월이에요. 7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어요. 야 이렇게 빨리 갈까. 하루하루를 정말 마지막 날처럼 그 긴장감 속에 그러나 우리의 긴장감은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의로움을 이루려고 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증언하는 그래서 기쁨이어야 돼요. 부담감이거나 억압이 아니죠. 심판의 개념 속에 두려움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히 사도행전은 루카는 이 안에서 이 종말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누면서 우리에게 심판이나 두려움을 안겨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비록 묵시적 언어를 사용하고 묵시문학의 어떤 요소들을 담고 있다고 하지만 베드로가 지금 오순절 설교하면서 요일서를 인용하면서도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역동적으로 보여주려고 설교문을 통해서 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봐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결국 요일서에 없는 이 마지막 날 이 표현을 복수형으로 덧붙이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날이 펼쳐져 확대되는 시간을 분명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주님의 날을 얘기할 때는 단수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설교의 처음 시작인 17절에서는 복수형으로 마지막 날 에스카타이스 헤메라이스라고 하는 복수형 날이라는 거 영어로 하면 데이를 데이스 복수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 지금 이 부분에서는 19절 21절에 들어와서는 단수로 헤메란 퀴리오라고 하는 단수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인 더 레스트 데이스로 시작을 했는데 주님의 날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더 데이 오브 더 로드 단수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의 마지막 날은 설교를 하는 베드로와 그의 설교를 듣는 예루살렘 군중들 그러니까 루카의 사도행전의 독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날들이죠. 그러나 20절의 마지막 날 단수를 쓰고 있는 이 주님의 날은 아직 오지 않은 그러나 곧 다가올 심판의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 특히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루카는 이 심판의 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으로 채우고 싶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의미라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의미라는 거죠. 그 능력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두려움 속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기쁨 속에 희망을 갖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날들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는 마지막 날과 주님의 날로 구분이 되지만 언어로 보자면 복수와 단수로 구분하면서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21절 주님의 날, 즉 심판의 날에 대해서 베드로는 여전히 요엘 예언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오순절 설교 중 이 부분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고 아직은 강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 가서는 이 오순절 설교의 다음 부분, 두 번째 설교 부분에서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님과 메시아임을 분명히 하죠. 호칭으로. 그리스도론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지금 아직 21절에서는 분명히 얘기하지 않아요. 요일서를 인용하면서 아직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님이야 메시아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어떤 이렇게 주님이라고 하면 바로 이스라엘 하느님을 의미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친 주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독자들은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어요. 물론 그 삶의 현 자리 안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설득을 당하는 거죠. 그 설명을 듣는 거지만 한참의 사도행전의 독자들은 구약 성경도 알고 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주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심판의 그날에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온갖 비난, 심판에서 구원될 것임을, 즉 앞서 루카가 얘기한 네 가지 단계로 하자면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 지옥의 박해가 끝났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현실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공인이기 때문에 이웃을의 희생,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신앙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인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시야말로 당신에게서 멀어졌던 이들과 다시 화해하시고 일치하시겠다고 한 당신의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요엘리언의 결론 부분은 베드로 설교에서도 이렇게 절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절정을 이루는 내용과 함께 앞서 설교의 첫 부분이 끝나고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자, 이어지는 내용은 또 내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9절, 20절 한 단락이 끝나는 부분이죠. 21절의 말씀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시작에 있어서 이적, 테라스, 표징, 세메이온, 네, 그 기적으로 표현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얘기해 주셨고요. 또 루카 복음 내에서 또 루카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행전 속에서 나타나는 종말의 네 단계, 네, 얘기해 주셨습니다. 각각 어떤 시기이고 또 사도행전 속에서는 어떤 장애의 시기이고 그 우리의 시대는 이 중에 어느 시대이고, 네,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네 단계로 나눠주셨고요. 17절과 18절 또 독자들의 날이었던 마지막 날, 또 단수로 쓰였던 주님의 날 20절의 이야기, 각각 그 단수 복수 쓰이면서 의미가 강조되고 있고, 아직 오지 않은 날, 또 왔던 날들에 대해서 차이점들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21절에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후에 36절의 말씀이었죠. 네, 비교해 주시면서 같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네, 앞부분이 끝났는데요. 다음 이 시간 22절의 말씀부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석 사도요한 신부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